주요의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지금까지 1,113명이 숨지고 44,650여 명의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어제 발생한 추가 사망자가 97명에 달했다며 확산을 막기 위해 새로운 조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최대 명절인 춘제의 연장 휴일이 끝나고 대부분의 중국인이 일상으로 복귀함에 따라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중심지 곳곳에 소독약을 뿌리는 등 방역활동에 나섰습니다. 중국 정부는 또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후베이성 외곽에 있는 기업들이 예방조처를 할 경우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또 광둥성을 포함한 남부 두 도시의 사유지를 이용해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한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식 명칭을 COVID-19으로 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로 지금까지 전 세계 24개가 넘는 나라와 영토에서 516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본토 밖인 중화권에서는 누적 확진자 77명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일본은 현재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채 격리 중인 대형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39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와 174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으며 일본 전역에서 총 203건이 확인됐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결정할 두 번째 경선인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승리가 확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97%의 개표가 이뤄진 현재 득표율 25.7%로 1위로 달리고 있고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인 부티지지 후보가 24.4%로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이어 에이미 클로부차르 상원의원이 19.8%,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9.3%,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8.4%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오와주에 이어 뉴햄프셔에서도 일찌감치 압도적인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코로나19 확산이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어제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주최한 행사에서 1단계 미중 무역 합의로 중국이 더 많은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적어도 올해는 그 규모가 작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전 세계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공급업체를 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19가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필리핀 정부가 미국과의 합동군사훈련의 근거인 방문군 협정 VFAA의 종료를 통보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어제 필리핀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미국과 동맹국들이 아시아에서 중국의 국제 질서를 지키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필리핀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의 참석자 벨기에 수도 브뤼셀로 향하기에 앞서 지난 10일 늦게 필리핀의 통보를 받았다며 거듭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실의 살바도르 파넬로 대변인은 몇 가지 문제로 미국과 충돌해온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VFA를 종료하기로 했다며 미국 방문과 관련해 어떠한 공식적인 초청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오늘 터키의 지원을 받는 반군의 공격으로 시리아 정부군 5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반군이 어제 시리아 정부군의 공격에 대응한 보복 공격을 통해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 주에서 시리아군 탱크 2대와 탄약고 한 곳을 파괴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12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북 추가 정상회담이 적절한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늘 정상회담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We'd like to see negotiations continue if the negotiations that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를 원치 않는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 회의를 열고 제재 회피를 능률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겠으나 함경도는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4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 5도에서 1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북 추가 정상회담이 적절한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미국을 위해 좋은 합의를 할 기회가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나설 의향이 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추가 미북 정상회담이 적절한지 여부는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we want Chairman Kim to honor the commitment he made. We'll keep working at it and we'll have to see as to whether another summit.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11일 워싱턴의 애틀랜틱 카운슬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에서 한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존중하길 원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이런 발언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대화 재개를 원한다고 말했다는 자신의 발언에 추가 정상회담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습니다. CNN 방송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미 대통령 선거 전 북한과의 추가 정상회담을 원치 않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을 위한 훌륭한 합의를 할 수 있다면 정상회담에 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만남에 갈 것이고 거의 누구와도 대화할 것이지만 우리는 좋은 합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ut, President Trump has made it very clear that if he can get a great deal for the American people, he'll go to a summit, he'll go to a meeting, he'll talk to just about anybody.
이 협상이 재개되는지 어떤 제안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어 현재 예정된 정상회담은 없지만 미국 국민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나설 의향이 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But right now there's not a scheduled summit, but if there was an opportunity to move the ball forward for the American people, he's always willing to do that.
트럼프 대통령은 나라에 유익한 일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미국의 협상을 지속할 의지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We'd like to see negotiations continue if the negotiations that lead to North Korea honoring the commitment that Chairman Kim made.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우리는 협상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보고 싶다며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한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존중하는 북한으로 이끄는 협상이라면 북한에게 환상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는 한국과 일본, 중국 그리고 영내 모든 나라들의 환상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에도 훌륭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과 여러 차례에 걸친 북한 측과의 만남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까지 고조됐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그것에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길 원치 않는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안보실 김현종 2차장이 또다시 출국한 것이 확인되면서 미북 협상 재개와 남북 협력 사업과 관련한 물밑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미 CNN 방송의 보도와 관련해 말 그대로 보도일 뿐이며 미국 정부의 방침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한국 측이 알고 있는 부분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 전에 미북 3차 정상회담을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 간 교착 국면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상황 관리 모드에 들어갔다는 분석들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입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미국에게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서강대 국제대학원 김재천 교수입니다.
지금 북한이 뭐 크리스마스 선물로 도발을 갖다 한 상황도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에 뭐 더 이상 제재를 갖다 강화한다든지 그래야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일단은 좀 장기화되는 거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가 않고요. 그럼 기존은 대선 전후까지는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김 교수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미국 입장에선 그만큼 북한 이슈에 대한 관심이나 중요도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 보도문을 통해 미국의 행동에 따라 조절하겠다고 밝혔고 또 새로운 길을 선언했지만 강도 높은 도발을 예고한 건 아닌 만큼 북한 역시 미국 내 정치 상황을 지켜볼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사실은 대외적으로도 강경한 정책을 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정찰 자산들을 한 번 더 지금 전개시키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사실은 섣부른 행동을 하기 좀 어렵습니다. 당분간은 고강도 도발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통상 매년 3월 실시된 미한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상황을 살펴가며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올해 미한연합훈련 실시와 관련해 조정된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형식의 모의훈련인 지휘소 훈련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미한연합훈련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의 지난 6일 브리핑입니다.
연합훈련을 통해서 저희 군의 기량을 증강시키고 또 확대하고 하는 부분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자권 전환을 위해서도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저희가 조정된 형태로 진행한다는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최근 워싱턴에서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과 미한 미사일 지침 개정 논의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12일 김 차장이 또다시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 데 대해선 외교안보와 관련된 사항인 만큼 관련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안에서의 김 차장 역할을 고려할 때 그에 잇따른 출국은 청와대가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북 관계 교착 상황이 한국 정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미북 협상을 촉진할 수 있는 한국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북한 내 상황도 더 어려워지고 비핵화 협상 국면은 또 필요할 수 있거든요. 전원회의 보도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도발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협상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미국 입장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겠다고 했으니까 북한도 명분만 있으면 또 계기만 만들어지면은 협상을 할 생각은 있는 거거든요. 한국 정부의 역할은 오히려 더 커진 거죠.
전문가들은 김 차장의 이번 출국이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남북 협력 사업과 관련한 물밑 조율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대북 특별부대표가 UN 특별 정무 차석 대사로 지명됐습니다. 백악관은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알렉스 넬슨 웡 부대표를 UN 특별 정무 차석에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특별정무차석대사는 대사급으로 상원 인준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백악관은 웡 지명자가 유엔 총회에서 미국 대표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웡 지명자의 양력도 소개했습니다. 웡 지명자는 톰 고튼 연방상원의원의 외교정책 자문을 거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부선의 대북특별부대표와 북한 담당 부차관보를 겸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워싱턴의 최대 법률회사인 커빙턴 앤 벌링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웡 지명자는 펜실베니아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 법과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 이란 등과 함께 미국을 위협하는 대량 살상무기 역량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미국을 상대로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할 경우 해당 국가를 패퇴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테레사 웰런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이 대량 살상 무기 역량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hina, Russia, North Korea, Iran, and violent extremist organizations.
웰런 차관은 11일 미 하원 군사위 소위원회가 국방부의 대량 살상 무기 대처 전략과 정책을 주제로 연 청문회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과 폭력적인 극단주의 조직들이 미국 혹은 미국의 국익을 위협하는 대량 살상 무기 역량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웰런 차관은 또 대량 살상 무기에 대처하기 위한 국방부 내 위원회가 구성돼 있다며 이 위원회는 한반도 비상 상황에 대비한 준비태세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회의 임무는 미국을 위협하고 미국을 상대로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하는 상대들을 저지하거나 필요한 경우 패배시키는 것이라고 웰런 차관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연합 군사훈련을 통해 북한이 전쟁 초기에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는 한반도 상황에도 대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앨런 샤퍼 국방부 군수담당 부차관은 북한이 이란, 중국, 러시아와 함께 화학, 생물, 핵무기 등 세 가지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re seeing just really, really aggressive behavior in all three forms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이들 세 가지 형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과 관련한 이란과 북한, 중국, 러시아의 행태는 매우 공격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위협감소국의 베일 옥스퍼드 국장은 적대 세력들은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이에 대응하는 전 세계적인 파트너십을 채택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북한의 생화학 무기 확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제임스 랜더빈 소위원장은 러시아와 북한이 지난 몇 년간 시리아에 생화학 무기 신경작용제를 지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회계 감사국에 북한의 생화학 무기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미군의 준비태세를 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랜더빈 소위원장은 가장 시급한 것은 주한미군이 북한의 생화학 무기 보유 장소들에 관한 기밀 정보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 대량 살상 무기 관련 작전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지적했습니다.
Most pressingly, we question whether U.S. forces, Korea planners have access to the relevant intelligence.
앨리스 스테파닉 의원은 시리아, 북한, 러시아를 지목하며 이들 나라들의 대량 살상 무기 사용 가능성은 매우 중대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의 일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또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며 석탄 등을 불법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다고 미국 CBS 방송과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들 매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 연례 보고서 초안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이루어진 두 차례 미사일 엔진 실험을 증거로 들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또 북한이 새로운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다며 잠재적으로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만큼 이는 북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다양화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또 전문가 패널이 보고서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제재 회피 사례를 적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석탄 등 수출을 금지했음에도 북한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370만 톤의 석탄을 수출했다는 겁니다. 전문가 패널은 이 같은 석탄 수출로 북한이 약 3억 7천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석탄 수출은 대부분 북한 선박과 중국 깃발을 달고 있는 바지선 간 불법 환적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바지선에 실린 북한산 석탄은 양쯔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장성 항저우만의 항구 세 곳으로 곧바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석탄 외에 최소 2,200만 달러 상당의 모래도 중국에 수출했다고 전문가 패널은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앞서 지적됐던 북한의 불법 정제율 수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이 연간 수입할 수 있는 정제유의 양은 50만 배럴로 제한돼 있지만 불법 환적 등을 통해 이를 넘는 정제유를 수입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 초과를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요구하며 전문가 패널의 보고 내용을 일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의 불법적인 금융활동과 사이버 범죄 활동도 포함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유령 회사를 앞세워 불법적인 금융 활동을 지속할 뿐 아니라 특히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가상 화폐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이 만기였던 북한 노동자 송환과 관련해선 해외에서 활동 중인 북한 운동선수와 의사, IT 업계 종사자 등 폭넓은 대상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문가 패널은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의 이번 보고서는 안보리가 매년 공개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공개 시점은 다음 달로 예정돼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보고서가 안보리 이사국에 회람되기 전에 유출된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는 이 보고서의 유출로 중국이 이유 없는 비난을 받게 됐다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불만과 우려를 표명하며 유엔 사무처가 이번 보고서 유출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대북결의는 완전하게 집행되어야 하지만 제재는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라면서 제재의 집행뿐 아니라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의 요구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내년에도 북한을 겨냥한 표적 금융 조치에 계속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경제 압박을 통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려는 행정부의 목표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무부 산하 테러금융정보국은 2021 회계연도 예산안과 관련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과 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표적 금융 조치를 사용하는데 계속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국가안보와 대외정책 도전들에 맞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자체 수단과 권한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국제금융체제의 위험과 취약성에 대처하는 데도 중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테러금융정보국이 2019 회계연도에 금융제재와 규제수단 등 다양한 표적 금융 조치들을 성공적으로 사용해 주요 국가 안보 도전들에 대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 러시아, 그리고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알카에다, 헤즈볼라 등이 그 같은 도전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경제와 금융에 대한 압박을 유지해 불법적인 수익이 국제 안보에 지속적으로 위협을 제기하는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려는 행정부의 목표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제재와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금지 조치 등 다양한 금융수단과 권한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북한이 국제금융체제에 접근할 수 있는 관문의 역할을 했던 불법행위자들을 표적으로 삼았던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미국 독자 제재와 유엔 제재를 회피하고 자금을 세탁할 뿐 아니라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북한의 불법적인 노력들을 겨냥한 것이 포함된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2019 회계연도에 테러금융정보국이 북한과 관련된 20명 이상의 개인과 기관 선박들을 제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경제적 압박 작전이 북한을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협상장으로 나오게 만드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가 북한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교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비군사적 수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테러금융정보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무부는 테러금융정보국에 2021 회계연도 예산으로 전년보다 1.79% 증가한 1억 7,275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이 예산은 테러금융금융범죄국, 정보분석국, 그리고 대북 독자제재를 담당하고 있는 해외자산통제실 등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한편 재무부 산하기구인 금융범죄단속반에 1억 2,696만 달러의 2021년 회계연도 예산안과 관련한 보고서를 별도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 조치를 확대한 것을 지난해 주목할 만한 업적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겸입니다.
미 국방부가 2021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공개하면서 핵전력 현대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핵전력 증강을 추구하는 가운데 일부에서 군비 경쟁이 촉발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방부가 10일 7,054억 달러 규모의 2011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핵 현대화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289억 달러로 전체 국방 예산의 약 5%를 차지합니다. 세부 항목에는 핵전력 지휘통신체계, 차세대 장거리 전략폭격기 B-21, 콜롬비아급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도입 등 핵전력 운용 전반이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추구했던 전임 오바마 행정부와는 달리 지속적으로 핵전력 증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2017년에 순항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것을 문제 삼아 지난해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서 전격 탈퇴했고 최근에는 핵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11일 VOA와의 통화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은 이론적으로는 좋았지만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핵무기를 포기할 거라는 건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또 국방예산안에 반영된 핵 현대화가 단순히 핵무기의 숫자나 크기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거기에 맞게 교체를 해줘야 핵 우위를 통한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무부 북핵 특사를 했던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 대 교수는 1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핵무기를 강조하지 않으려 했다는 점에서 올바른 방향을 취했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와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의 핵전력 현대화에 대한 투자는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온 것이고 지금도 지속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임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핵전력에 대한 정책에는 연속성이 있다고 본다며 트럼프의 핵정책 중 일부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핵전략 현대화가 군비 경쟁을 촉발할 거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은 1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예산안을 군비 경쟁의 재현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많은 부정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소형화된 저위력의 핵무기 생산이 포함될 경우 갈등은 더 심각해질 거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예산안이 의회로 넘어간 만큼 핵 현대화의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토론 과정을 거치는 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미국의 핵 현대화는 러시아의 새로운 핵무기에 대한 강조 때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러시아와 중국, 미국 모두 핵 능력 확장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을 지목하며 현재의 미국 핵전력으로 미래의 북한에 대응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두 곳이라고 가정할 경우 30에서 60개의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지만 국방부에서 논의됐던 대로 세 곳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북한은 이미 100개 이상의 핵을 보유 중이며 2027년까지 200개의 핵무기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억지의 목적에서 그런 상황은 매우 다른 상황이라며 미국이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한 첩보와 사이버 활동을 지속하며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미국 정부 방첩기관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주요 기밀 정보와 연구, 기술, 금융정보 등을 빼내기 위한 사이버 공격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가방첩안보센터 NCSC는 10일 발표한 2020-2022 국가방첩전략보고서에서 사이버 역량의 향상과 감시 기술 발전으로 해킹과 인터넷 정보 조작 등이 미국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겨냥한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의 정보기관과 정부주도 행위자들의 지속적인 첩보전과 사이버 활동이 미국의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년마다 발표되는 미국의 국가방첩전략보고서에서 북한은 이번에도 미국의 방첩전략에 위협을 가하는 나라로 꼽힌 것입니다. 보고서는 이들 나라가 미국의 주요 기밀정보와 독점적 연구, 기술,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층 높은 수준의 사이버 기술과 생체 인식장치, 고해상도 이미지와 기술 감시 장비,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해 점점 더 정교한 공격을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에반이나 NCSC 국장은 보고서에서 미국의 핵심 사회 기반 시설과 주요 공급망, 경제, 민주주의 관련 기관과 사이버 분야가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핵심 분야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 그룹 등의 자원을 통합하는 사회 전체의 공동 대응이 요구되며 동맹국들과도 협력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이 같은 북한의 간첩 행위와 악의적 사이버 역량 강화에 깊은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You know, they've become more and more brazen. I don't think they're an existential threat to us in any way, shape, or form right now. However,
그랜트 슈나이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사이버안보 정책 담당 선임국장은 지난해 11월 강연에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 양상이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다며 계속 역량을 키우면서 미국의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들 악성 행위자들이 미국의 주요 정보기술 네트워크와 통신 시스템, 인터넷에 악성 코드를 유포해 미국의 공급망을 교란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사이버상에서 위협적 활동을 벌이고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북한의 해킹 행위에 대해 이른바 지속적 개입 방법으로 대응해왔습니다. 미 사이버 사드 샘플을 공개하고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국 시사가 보고서를 통해 북한 소행의 전자물고기 악성코드 유포를 경고하고 해킹 공격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보고서를 발표한 시사의 크리스 크랩 국장은 지난해 11월 연례 사이버안보회의에서 북한이 유포하는 악성코드 추적을 위한 미국 정보기관들의 공동 노력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But we have a pretty good idea what the tactics, techniques, and procedures are for this adversary.
한편 보고서는 올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내 여론을 조작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외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외국의 위험 요인들이 미국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민주적 제도에 대한 신뢰 훼손을 위해 악성 사이버 활동과 미디어 조작, 정치적 전복 행위를 펼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고서는 이들의 위협과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공격과 방어 수단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미국의 모든 기관을 동원해 새로운 방첩 안보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북한 당국의 확진자에 관한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요청으로 위생장비를 제공하는 등 바이러스 대응에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북한 보건성으로부터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에 관해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WHO 평양사무소는 11일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와 대응책 등을 묻는 VOA 질문에 WHO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과 신종 바이러스 대응에 협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WHO는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조기 진단과 모니터링, 격리와 치료 등에 관한 지침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북한 보건성의 요청으로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실험용 시약과 개인용 보호장비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평양사무소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지원국의 보안경과 장갑, 마스크, 가운 등을 제공해 진단과 임상관리에 나서는 것이 WHO의 핵심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적십자연맹의 하비에르 카스텔라노스 IFRC 아시아태평양 지부장은 북한 보건성의 요청으로 북중 접경지역 4개 도에 자원봉사자 500명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스텔라노스 지부장은 자원봉사자들이 평양지부와 긴밀히 협력해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과 개인위생증진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지역 의료진과 정부부처와 함께 외딴 지역 가정을 직접 방문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적십자연맹은 또 자원봉사자들이 자전거 700대를 이용해 외딴 가정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책 등을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에서 최근 쌀값과 기름값 등 물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국경을 차단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최근 심각한 물가 폭등세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1월 말 킬로그램당 만 원이었던 휘발유 가격은 2월 4일 11,340원으로 올랐습니다. 환율도 올랐습니다. 1월 말 달러당 8,650원이었던 환율이 8,832원으로 올랐습니다. 쌀값은 4,625원에서 5,670원으로 22%나 뛰었습니다. 특히 평양의 경우 쌀값이 6,000원까지 올랐다고 아시아 프레스는 전했습니다. 이메체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지로 대표는 환율과 휘발유 가격이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율인데요. 작년 말 12월 말 그 1달러가 북한 돈 한 7,800원 정도였습니다. 현재 대충 한 8,830원 정도로 북한 돈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그 휘발유 값인데 이것도 작년 연말에는 한 킬로당 북한 돈 한 8,900원 정도였는데 지금 한 22% 정도 상승해서 한 11,130원 정도로 올랐습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의 민간단체인 NK지식인연대 김은광 대표도 북한 내 지인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있다며 북한의 물가가 10% 이상 일제히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수입품들이 많이 오르내리고 식량과 또 식량 대용품이 이제 중국에서 들어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파동이 생겨가지고요. 많이 올랐습니다. 그 10%에서부터 20%로 일제히 올랐는데요.
북한에서 쌀값과 기름값 환율이 일제히 오른 것은 국경 봉쇄 여파로 보입니다. 앞서 북한 당국은 지난달 22일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북중 국경을 차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단둥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압록강 대교의 차량 통행이 끊겼습니다. 중국 훈춘시와 북한 나진선봉을 연결하는 통로 등 10여 개 출입로도 차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국경 차단 조치로 북중 물류 흐름도 끊겼습니다. 탈북자에 따르면 단둥에서 트럭이나 열차에 실려진 중국산 물자는 1차로 평안남도 평성의 도매시장으로 운반됩니다. 이어 거미줄처럼 연결된 수송망을 통해 평양, 사리원, 개성, 남포, 해주, 안주의 종합시장과 장마당으로 옮겨집니다. 또 함경북도 나진선봉 쪽으로 들어온 중국 물품도 일단 청진의 수남시장을 거쳐 함흥, 원산, 길주, 무산 등지로 팔려나갑니다. 그런데 국경이 차단돼 물건이 들어오지 않자 물가가 폭등하기 시작했다고 이시마루 대표는 말했습니다.
관광객을 북한 땅에서 관광객을 스톱시킨 다음에 국경의 사람 그리고 물건의 그 유통을 그 완전히 막았어요. 이때부터 갑자기 저 여러 물가들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국경 봉쇄와 그로 인한 물가 폭등은 가뜩이나 힘든 북한 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전망입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유엔 안보리의 고강도 제재가 4년째 계속되는 상황에서 북중 무역은 북한 경제를 지탱하는 생명줄입니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기름, 비료, 밀가루, 페인트, 유리, 신발, 학용품, 화장품, 설탕, 담배와 술 같은 공산품과 생활 필수품을 수입해 경제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중 국경이 차단되는 것은 큰일이라고 이시마루 대표는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저 공업제품, 신발이라든지 의료품이라든지 그런 공업제품들이 물건 자체가 많이 없어지고 장마당에는 그 사람들도 없고 많이 비었다고 합니다. 파는 사람도 드물고 사러 온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영향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외화 사정은 한층 빡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1월 말부터 중국인 관광객 입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중 관광이 중단된 것은 물론이고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개별 관광은 논의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형곤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관광 수입 감소는 물론이고 외환난이 한층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역 적자에서 21억 불 정도 계속 적자가 났잖아요. 3년 연속 56억 불 정도 마이너스였고 그거를 이제 근간이 이제 이어가는 게 관광 수입이라든가 내지는 해외 나가서 벌어 들어오는 돈들. 저 근데 그것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나가 있는 사람들도 사실 이제 활동하기 불편한 상황이 되니까 그런 외화벌이 측면에서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을 거로 보이고
북한 주민들은 쌀값을 비롯한 식량 가격이 오른 것에 불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 대다수는 배급보다는 장마당에 의존해 살고 있는데 쌀값이 오르면서 상당히 힘든데 대표는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루 뭐 새끼를 때울 수 있는 그런 식량 포함한 생활자료들이 이어지고 공급되지 못하니까 주민들 속에서는 아니 장사도 하지 말고 또 이동도 하지 말라고 하면 다 죽으란 소리 아니겠느냐. 이럴.
북한 주민들은 당국의 전염병을 막기 위해 국경을 막고 무역을 중단하는 것에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김은광 대표는 말했습니다.
예전에 파라티브스나 그다음에 또 사스라든지 이렇게 세계적 그 범위에서의 전염병들 다 목격했는데 최고조로 지금 이렇게 완전 봉쇄에 그리고 일절 갖다 움직이지 말라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잡는다고 하다가 지금 사람 잡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의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북중 무역을 담당해온 무역회사들과 돈주들은 물가 급등에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무역이 끊겨 불만이지만 동시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이시마루 대표는 전했습니다.
또 무역회사들은 진짜 잔내에 대한 불안이 빠질 수밖에 없는데 거꾸로 중국 상품들을 수입해온 회사들은 이거는 물가 급등은 그 이익을 챙기는 그 기회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 2003년 중국에서 중증급성호흡기 중후군 사스 사태가 발생하자 북한은 8개월간 북중 교역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 정도를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이시마루 대표는 말했습니다.
이런 국경 봉쇄가 반년 유지되면 정말 내부 그 경제는 정말 곤란, 패닉에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렇지 않아도 그 2017년도 이후에 아주 강한 견제 체제를 국제사회한테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침체가 정말 심각한데 그거에다가 이런 그 물가 상승 상황까지 나타나면 내부에서 정말 저 경제적인 곤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VOA 뉴스 최영기입니다.
북한의 인터넷 사용량이 2017년 이래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평일 업무 시간대 인터넷 사용이 크게 늘었는데 암호화폐 탈취와 해킹 기술 개발 등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300%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약 10개월간 3자 데이터 분석과 인터넷 주소 IP 위치 분석,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 등 다양한 분석 기법을 동원해 북한의 인터넷 활동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 사용 시간과 패턴에 중대한 변화가 감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까지는 주로 야간과 주말에 영화 시청이나 인터넷 쇼핑 등 여가 활동과 관련된 인터넷 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최근에는 평일 업무 시간대 인터넷 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북한에서 일반 주민들의 인터넷 접근은 철저하게 차단돼 있습니다. 국가안보국 사이버안보담당관 출신으로 이번 연구와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프리실라 모리우치 레코디드 퓨처 전략위협국장은 10일 VOA에 이 같은 변화는 암호화폐 탈취와 사이버 공격 등 제재 회피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we see the mining activity right from computers in North Korea itself.
북한 고위층의 인터넷 사용 대부분이 암호화폐 채굴 활동과 관련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암호화폐 관련 연구와 암호화폐 계좌 거래 사실도 분석을 통해 밝혀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암호화폐 관련 인터넷 활동이 가장 널리 알려진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대신 모네로라는 새 암호화폐에 집중돼 있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북한의 인터넷 주소로 이뤄진 모네로 채굴과 해킹이 지난해 5월 이후 10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규 채굴이 거의 불가능한 비트코인과 달리 모네로는 채굴이 쉽고 익명성에 중점을 두고 개발돼 보안이 취약한 데다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onero is an inherently secrecy-focused coin. The only users who have access to that information are the senders and receivers. So they provide.
모리우치 국장은 모네로가 본질적으로 은닉에 초점을 맞춘 암호화폐로 비트코인과는 달리 오직 송신자와 수신자만이 정부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특성이 북한에게 국제 금융 시스템의 감시를 피하고 유엔 대북 제재를 회피해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인터넷을 수익 창출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지속과 사이버 공격 작전 등 금지된 지식과 기술 획득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관련 연구와 사이버 공격 시 흔적이 남지 않도록 하는 연구를 수행한 흔적도 확인했으며 이러한 활동의 네트워크 트래픽 대부분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정보를 해킹하거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독자적인 가상 사설망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 당국은 북한 고위층의 인터넷 사용 내역도 모두 검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모리우치 국장은 북한이 인터넷을 불량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는 정황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One of the biggest takeaways for me after 3+ years of looking at their internet traffic is this dependency of North Korea on.
모리우치 국장은 북한의 인터넷 활동 변화를 지켜봐온 결과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 제3국에 의존해 제재 회피를 꾀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서방 민주국가들이 전통적 동맹국가가 아닌 제3국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역내 관계국들과 공조해 경제와 사이버를 연계한 대북 제재망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최근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 자체 개발한 최신 스마트폰을 공개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증강현실 기술을 도입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요. 오택성 기자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다른 스마트폰과 비교해봤습니다.
북한이 4일 대외 선전 매체인 조선의 오늘을 통해 자체 개발한 최신 지능형 손전화기, 즉 스마트폰 진달래7을 공개했습니다. 진달래7은 2년 8개월 만에 소개된 새 기종으로 음성과 지문, 안면 정보 등을 기반으로 하는 최첨단 생체 인식 기술을 탑재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또 진달래7의 특징으로 인공지능 및 증강현실 기술 도입을 강조하며 특히 지문 인식과 음성 인식, 얼굴 식별, 문자 인식 등 식별에서 높은 정확도를 보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음성에 의한 문자 입력 기능이 통보문, 사무처리, 기록장, 주소록에 추가됐다며 이를 진달래 문자 입력기로 이름 지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야심차게 내놓은 스마트폰 기술은 대부분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다른 업체의 제품들이 이미 오래전에 선보인 것들입니다. 특히 지문인식 기능의 경우 한국 삼성의 스마트폰인 갤럭시와 미국 애플사의 아이폰 등 주요 스마트폰에 수년 전부터 기본 사양으로 탑재돼 왔고 진달래7이 강조한 얼굴 식별 기능은 이미 아이폰이 몇 년 전부터 대표 기능으로 선보인 바 있습니다. 갤럭시는 얼굴 인식뿐 아니라 보안 강화를 위해 홍채 인식 기능까지 실현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인기 스마트폰에 내장돼 있으면서 진달래에는 없는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삼성의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갤럭시 소개 영상입니다.
S Pen turns writing to text, lets you share thoughts instantly.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전자펜으로 화면에 글씨를 쓰면 곧바로 문자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화면에 손을 대지 않아도 전자펜을 공중에 저으면 화면이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애플사의 아이폰에는 단순한 사무기기 기능뿐 아니라 취미와 오락 기능 등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애플사의 공식 홈페이지 영상입니다.
And now we have spatial audio, which provides an immersive theater-like experience by creating a sound field around you using an Apple-designed virtualizer.
스마트폰에서 동영상을 재생할 때 마치 극장에서 나는 소리와 같은 음질을 구현해낸다는 겁니다. 특히 돌비 애트모스 기술을 이용하는데 이 기술은 고급 영화관에서 사용하는 음향 기술로 어느 방향에서든 동일한 음질을 즐길 수 있고 사실감과 효과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또 진달래에는 스마트폰 후면에 카메라 렌즈 두 개가 배치된 반면 아이폰에는 세 개의 렌즈가 전문 사진기 이상의 품질을 구현해냅니다. 이 밖에 스마트폰 업계의 주요 화두 중 하나인 접이식 화면 기술도 최근 들어 본격적으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전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킨 모바일 업체 모토롤라의 최신 스마트폰 광고 영상입니다. 손바닥 반만한 크기의 전화기를 펼치자 길이가 두 배로 길어집니다. 손을 대면 반응하는 터치 스크린이 아무런 구김도 없이 펼쳐지며 화면이 두 배로 커지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주머니 등에 넣어 다니다가 필요할 때 다시 큰 화면으로 쓸 수 있는 최신 기술입니다. 모토롤라의 레이저라는 제품으로 비단 이뿐 아니라 최근 삼성 역시 접이식 스마트폰, 즉 폴더폰을 출시했습니다. 스마트폰과 연동된 추가 기기의 활용도 진달래에는 없는 기술입니다. 대표적인 게 애플사가 선보인 애플워치, 즉 손목 시계형 스마트폰으로 이를 통해 각종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애플워치 소개 영상입니다.
When I fell, it automatically called 911 and then it calls my wife.
한 남성이 심장박동 이상으로 쓰러지자 착용하고 있던 애플워치가 남성의 심장박동 이상 상황을 확인해 자동으로 응급센터와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숨을 구했다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이 기기를 통해서 현재 날씨, 자신의 위치 등 일상생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삼성 역시 갤럭시 워치 등 시계형 스마트폰을 잇따라 내놓았는데 얘는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 또 다른 돌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같은 기기 자체의 기술 외에 전 세계 스마트폰 기술의 장점은 바로 인터넷 기술의 활용입니다. 스마트폰 기능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면 그 능력이 수십 배 이상 확장됩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서비스 회사인 구글의 광고 영상입니다.
Hey Google, how far is the nearest shoe store?
Shoe Galaxy is 1.6 miles away.
Take me there.
Both shoes, buddy.
한 가족의 나들이 길에 어린 아들이 신발 한 짝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스마트폰에 가장 가까운 신발 가게가 어디인지 묻고 스마트폰은 곧바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신발 가게의 위치와 예상 소요 시간 그리고 가는 길을 알려줍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간 인터넷 기술이 사용자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밖에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특정 목적의 기능을 자신의 기기에 다운받아 심장 박동수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병원 예약, 식당 음식 배달 주문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달래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으며 심카드라고 하는 장비를 꽂고 북한 내부의 인트라넷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김현호 미 조지 워싱턴 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부소장은 이 부분을 가장 큰 한계점으로 지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일반 주민들한테는 국제전화하고 인터넷을 차단해놨죠. 그러니까는 스마트폰이 있더라도 그 기능을 충분히 다 활용하기에는 뭐 너무나 제한이 큰 거죠.
김 부소장은 또 설령 스마트폰을 기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도 평양이라는 공간에 한정돼 있고 그 외 지역에서 일반 주민들이 제대로 활용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한국 영화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상을 받은 데 이어 주한 미군 사이에서 미군 장교가 등장하는 한국 드라마가 화제입니다. 미군 고위 장성들이 이 드라마를 병사들이 한국에 부임하기 전에 꼭 보도록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 미 8군 사령부 작전부 사령관인 패트릭 도나호 준장이 최근 한국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한 장면을 찍은 사진과 함께 한국에 온다면 해당 드라마를 의무적으로 봐야 한다고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도나호 준장은 병사들에게 사전 경고한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도나호 준장의 익살스런 트위터를 본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은 이를 자신의 트위터에 리트윗하며 의무적으로 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강력히 추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드라마를 본다면 보기를 잘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스터 선샤인은 1871년 신미양요 때 미군 군함의 몰래 승선해 미국에 입국한 조선의 노비 출신 소년이 미 해병대 장교 신분으로 자신을 버린 조국인 조선으로 돌아와 주둔하며 벌어 제1회 아시아 콘텐츠 어워즈에서 최고상에 해당하는 베스트 크리에이티브 상을 받았으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트위터에 축하의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당시 미스터 선샤인에 대해 경탄할 만한 TV 드라마였다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 대한 주한미군 지휘부의 관심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 미국 영화 산업의 본거지인 할리우드에서 오스카 작품상과 감독상 등을 휩쓴 가운데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더욱 주목받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가 방송됩니다. 오늘 아메리카 나우는 미국 대학 소개 시리즈입니다.
역사 속 오늘 1809년 2월 10일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에브라함 링컨이 미국 중남부에 있는 켄터키주의 호젠빌에서 태어납니다. 링컨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렸을 적부터 책을 많이 읽었고 또 책 읽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링컨은 이후 24살 때인 1833년 독학으로 변호사가 되고 한 해 뒤 일리노이 주의원에 당선됨으로써 정치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링컨은 연방 하원의원을 거쳐 1861년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당시 미국의 남부와 북부는 노예제도의 존속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고 이는 결국 1861년 4월 남북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후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의 격전지였던 게티스버그에서 역사의 길이 남을 연설을 행합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합시다. 남북전쟁의 의미와 민주주의에 대한 원칙을 표명한 링컨 대통령. 링컨 대통령은 현재까지도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훌륭한 대통령 가운데 한 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809년 2월 12일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진화한 동물이라고 주장한 영국의 생물학자 찰스 로버트 다윈이 영국 중서부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다윈은 의사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의과 대학에 진학하지만 의학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신학대학교로 옮기게 됩니다. 하지만 신학에도 열정을 느끼지 못한 다윈은 어느 날 한 대학 교수의 권유로 탐험을 떠나면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다윈은 남아메리카와 남태평양의 섬들, 오스트레일리아 일대를 여행하면서 동식물과 지질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1859년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발표, 이를 통해 진화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생긴 종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라졌다. 지구에 살기 적합한 종은 살아남았지만 그렇지 못한 종은 멸종됐다는 내용의 진화론은 곧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줍니다. 이 진화론은 이후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과 함께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바꾸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